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진짜 안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다연 이소민 인턴. 예.
네.
또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러시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지난 3일 항공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교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통신은 리 외무상이 이달 5일부터 이틀 동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비동맹 운동 강요 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제 보장을 전제로 비핵화 의사를 보인 북한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의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네, 리용호 외무상이.
네.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한 것 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일단 좀 이제 관심이 이것이 일종의 이제 그 북러 정상회담을 위한
네.
일종의 실무 접촉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네.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북한과 러시아 과거 구소련까지 포함하면 양국과의 관계가 70년인데
네.
70년 동안 그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제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었지만.
네. 네.
러시아의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건 2000년 7월 달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
예, 네, 푸틴. 그때도 러시아 대통령이고 지금도 러시아 대통령이고.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3선에 성공하면서 이제 지금 2022년까지 임기가 일단 네. 보장된 상황이에요.
네.
뭐 그 외에도 더 할 거다. 뭐 이런.
네.
이제 소문도 좀 들리기도 하는데.
네. 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 달에 열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중국에서 네.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푸틴이 구소련까지 포함한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네.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했었죠.
네.
그리고 바로 그때 즈음에서 미국의 국무장관 메릴린 올브라이트가 또 서울에 와서 김정은 대통령을 또 만났었고
네.
그리고 비록 무산됐지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겠다 라고 약속까지
네.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조금 흡사한 부분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게 한반도의 문제라고 하는 게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네.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이 동북아, 그쵸. 동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전역에 상당한 이렇게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일단 남북한이 뭔가 이렇게 덜컹 뭔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가 큰 변화가 있겠구나 라면 주변국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그 얼마 전까지 국제사회 외톨이로 불렸던 김정은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월 말에 지금 예정대로 보면 3월 말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미 열렸고
네.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고
네.
잘 되면 5월 달에 트럼프 70년 만에 미국 그 북한 지도자가 미국 지도자를 처음으로 만나는
네.
일이
네.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이 내지 그 직후에 아마 푸틴하고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를 배합하는 아베 신조도 어떻게든지 또 김정은 만나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에 이제
네.
그동안 그 국제적인 왕따
네.
왕따 측을 받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네.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여기서 비동맹 운동 강요 회의라고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비동맹 회의는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
네.
자본주의 진영,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진영이 있었고
네.
또 하나의 진영이 뭐 이제 사회주의
네.
혹은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이제 소련 중심의 또 하나의 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극 체제로 불렸단 말이죠.
네.
미소 양극 체제 라고 불렸는데 비동맹 운동은 야, 왜 세계를 너희 멋대로 양분하느냐. 세계에는 너희 양쪽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 양쪽의 체제와는 다른 외교, 양쪽의 체제와는 다른 안보를 지향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네.
그건 우리들끼리 모여서 각자 목소리를 내면 힘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우리들끼리 모여서 한번 힘을 내보자, 목소리를 내보자. 주로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1956년인가요? 이제 반동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동맹 회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때 그걸 주도했던 나라가 뭐 인도,
네.
또 중국, 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어떤 비동맹 운동을 주도를 했었고, 그러니까 양극 체제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 자유주의 진영도 그렇고 사회주의 진영도 그렇고 이 비동맹 회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막 그러는 거죠.
네.
자신의 편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이 비동맹 회의의 영향력이 좀 커졌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냉전이 사실상 종식되고
네.
굉장히 이제 이런 막 세계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비동맹 운동은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에요. 약화된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 이후로도 회의는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뭐 이제 그 개별적으로는 작은 나라들일 수 있지만 이 비동맹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그죠? 많이 있고 또 유엔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군들이기 때문에 이들 나라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전통적으로 이 비동맹 회의에 북한도 계속 참가를 해왔었죠.
그러면 이번에 이들이 북한의 편이 과연 되어줄까요?
북한 편이 되어준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찌되었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이건 상호 그 작용 관계에서 많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은 분명히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에 대한 지지 입장은 내놓겠죠. 이거에 대한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비동맹 그 국가들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입장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이 뭐 또 이제 상황이 잘못돼 가지고 또 다시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을 거고. 비동맹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이 이루어지면 아마 이 비동맹 국가들부터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는 해제하는
네.
그런
네.
어떤 조치들을 북한이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북중러의 이렇게 만약 관계 좋아지게 되면 약간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비핵화 협상에?
이건 큰 질문인데.
네.
북중러 관계가 지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로 꾸준히 좋아지기 시작했고.
네.
네.
예, 꾸준히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아니죠. 저 푸틴과
네.
시진핑이 절친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김정은이 푸틴하고 만나면서 북중 관계는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고
네.
여기서 이제 푸틴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되면 북중러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되는
네.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비핵화 협상에 좋은 영향을 줄 거냐 혹은 나쁜 영향을 줄 거냐 이건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단할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 좀 공정한 중재자 혹은
네.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는 중재자
네.
혹은 조율자 이런 역할을 했었고 갈등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균형자
네.
이런 역할들을 좀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북중러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비핵화 협상에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네.
육자회담이 복원되면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네.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네.
러시아는 육자회담 참가국이자 그게 워킹그룹의 하나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의장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이거를 한반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네.
동북아의 어떤 평화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긍정적인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북한이 결국 핵포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에너지 문제 또 철도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에너지와 철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
네. 네.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 뭐 전통적으로 뭐 북중러가 무슨 뭐 북방 삼각동맹이라서 이들 나라가 다시 뭉치면 네. 이게 또 한미일이 뭉치고 그러면 비핵화의 난관이 조성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들 나라의 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네. 역할을 유도해내는 것이 이걸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네. 유엔 안보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대북 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49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겁니다. 유엔 주재미 대표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이 유엔 안보리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정제유 수출 제한 등의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는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한국 역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입장을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 대상을 지정을 했다. 이건 이제 안보리 결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재 이행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찬성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반발하고
네.
있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이렇게 예. 논의가 잘은 모르겠지만 논의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굳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좀 관성의 법칙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추가 제재도 그렇고. 또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도 그렇고
네.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대세에 큰 상관없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일단
예. 네.
그러니까 관계가 나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네.
지금 큰 틀에서 정상회담에 합의된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뭐 4월 27일 날 열기로 했던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서 또 뭐 안 할래 비춰가지고 안 할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네.
없다.
네.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이행 보고서는 제출은 하고 있지만
네.
아마 이제 김정은의 방중을 계기로 해서 일부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이제 북중 경협을 일부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죠.
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중국이? 제재와 어떤 북한의 편을 들어준다? 뭐 그런?
근데 보도를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안보리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네. 북한의 노동자들을 뭐 나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등 좀 속으로는 이제 북한을 계속 봐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일종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내년 말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2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을 올해 내로 다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이게 이제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천천히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보내면서 내년 말에 만약에 이제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해제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막판에 가서 이제 내보내는
네.
것이고
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어떤 속도를 늦춤으로써
네.
이제 중국이 일종의 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네.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협상 국면이 열리면 미국과 국제사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선 대북 제재 문제도 이걸 완화하고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네.
왜냐하면 북중 경제가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북한도 피해를 입지만
네.
중국도 피해를 입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북삼성, 동북삼성의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도 그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네.
경제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근데 중국이 오랫동안 동북 삼성 지능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 강화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북 제재 강화로 굉장히 지금 지금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건 이제 중국 입장, 특히 동북 삼성에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이익이 강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도 단순히 어떤 외교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들에게 하는 균형 발전,
네.
그죠? 균형 발전. 이런 어떤 주로 이제 베이징과 그 해안 도시 중심의 발전해서 이제 낙후된 지역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이제 어떤 한반도 평화 체제 또 비핵화 문제 진전에 따라서 대북 제재도 해제해 감으로써 자신들의 네. 어떤 그 동북 삼성 지능 계획도 다시 한번 본격화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왜 한국은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을 굳이 낸 거죠?
유엔 안보리 아니 저기 뭐야 북한 인권 결의안에
네.
대해서요.
네. 네.
이건 뭐 계속 한국 정부가 찬성을 많이 해왔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북한하고 전형적으로 관계를 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기권을 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그러면 북한한테는 북한한테는 너희들하고 관계를 풀 의사가 있어라는
네.
것보다 좀 더 확고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인 반란이 굉장히 반발이 커지겠죠.
국내 정치적인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반발이 커지면
네.
이게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권 결연에 찬성을 한 것이다.
네.
이거 그거에 대해선 제가 판단하기엔 북한이 크게 시비 걸지는 않을 거다. 네, 시비 걸지는 않을 거다.
네.
한미 군사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도 양해를 했는데
네.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네.
채택되고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또 빌미로 삼아서 판을 깨지는 않을 거다.
네.
이미 큰 틀에서의 어떤 뭐 이제 결정은 나온 상황이고
네.
또 그것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이 또다시 뭐 소탐 대시라는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그다음에 국외 뉴스인데요.
네.
이타르타스 통신 혹은 이제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의 외신은 러시아가 최첨단 방공 미사일인 S-400을 체계를 중국에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 소식통은 이 조치가 2014년 러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30억 달러 규모의 S-400 판매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은 중국 푸젠성 연해에 배치되면 대만 전역을 타격권에 둘 수 있고 한반도 건너편인 산둥성 지역에 배치될 때에는 한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탐지 범위에 들어간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습니다.
네.
네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S-400.
네, S-400.
네. 이게 일종의 그 러시아식 미사일 디펜스죠.
네.
MD.
네.
MD이기 때문에 이게 푸젠성 연안에 배치된다고 해서 대만 전역을 타격권이라기보단 타격권은 이제 공격 권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타격권보다는 이제 대만이나 그 인근에서 중국을 향해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네.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건 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맞서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히 이제 양국이 이런 어떤 전략 무기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이런 어떤 조치들이 우려되는 강대국들 사이에 이제 군비 경쟁 그죠? 한국의 사드를 배치할 때부터 이런 그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의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일체적으로는 주로 이제 핵과 미사일 공격용 무기 경쟁 중심에서 지금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굉장히 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디펜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뭐 무적의 무기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도 미사일 디펜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산둥성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없겠죠?
산둥성 지역에 중국의 전략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산둥성 그 인근에 전략 시설이 많이 있고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는 이제 대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네. 이제 푸젠성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뭐 지금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고 또 미국이 뭐 대만 여행법 이런 것들을 네. 제정을 해서 지금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이 푸젠성에 이 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여지고 또 여러 개 생긴다라고 한다면 산둥반도 여기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전략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무기들이 이 산둥반도 지역 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이 지역도 후보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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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내 소식인데요.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 2.0은 바뀐 전장 상황에 맞춰 병력 위주의 작전이 아닌 장비 위주의 선진국형 군대, 수준 높은 예비 전력 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치임대 줄곧 공룡 같은 군을 날쌘 표범 같은 군으로 바꾸겠다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군 구조 개편인데요. 군 장성을 대폭 줄이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12개에서 13개 정도의 장군 지위를 삭감하고 육군 장군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육군은 전력 공백을 메우고 타군과의 복무기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선택 복무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국방개혁 2.0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된 상황이죠.
네, 그렇죠.
예, 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또 그 전에 이제 좀 우려될 만한 상황들은 좀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몇 가지 좀 뭐 지적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병력 감축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당히 미진하다. 예. 과연 그 이제 그 인구의 자연 감소분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 20대 이하의 세대들이 급격하게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50만 명이 과연 작은 군대이냐?
네.
예, 지금 한국의 병력 수가 한 62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인구 대비라면 1.2%.
네.
OECD 평균이 한 0.2%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고 알 수 있고 50만 명으로 줄인다고 해도 인구 대비로는 1%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비대한 규모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지금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의 전력 증강입니다.
예. 네.
국방비를 현행 한 GDP 대비 2.5%에서 2.9%까지 늘리겠다.
네.
이런 그 입장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에 한국의 국방비가 한 60조 원 안팎에
네.
달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한 4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예. 이것이 품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교육, 그리고 그 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도
네.
미세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
다양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뭐 당장 보여지는 게 예를 들면 비닐 수거하는 문제도
그렇죠.
그게 최선성이 안 맞으니까 민간 업체들이 우리 못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네.
우리 세금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는
네.
이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그런 정말 우리 일상생활의 안전과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갈가먹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굉장히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도입할 계획들을 밝히고
네.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규모의 전력 증강을 하면서 북한한테 핵을 내려놓으러 갈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이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개혁 2.0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정말 북한이 핵폭이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본격화될 경우에
네.
지금 대규모 전력 증강 계획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울리지 네. 않는다는 거,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개혁 안에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좀 아쉬운 거는 군축 계획이 지금 빠져 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플랜 B로서 군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포기의 조건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체제 안전 보장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이 체제 안전 보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도 통일을 저지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의 흡수 통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 김영삼 정부 또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 이럴 때 노골적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했단 말이
그렇죠.
네. 있었죠. 그런데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핵 억제력이 필요한 이유로 이유의 하나로 제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전전 보장을 얘기할 때 또 그것이 충족될 때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북한한테 아 우리가 너희들을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어.
네.
이건 백날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네.
문재인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무슨 입장을 가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북 정책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흡수 통일 배제였어요.
네.
흡수 통일 안 할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이제 또 흡수 통일을 추구를 했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통일 대박. 본인이 마치 이제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처럼
네.
막 이제 이런
네.
어떤 또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말로 우리는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판단하기엔
군축인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방정책의 목표를 뭘로 잡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혹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무력 흡수 통일까지 추구할 것이냐.
네.
예? 예. 뭐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영원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핵문제 해결이 네.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게 아니고 일종의 좀 방어 충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방어 충분성.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은 안 돼요.
네.
네.
그렇지만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예? 북한이 공격 못하도록 보복 능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유사시 북한의 괴멸적인 타격은 입힐 수 있는
네.
북한을 격퇴할 수 있는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북한을 점령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
네.
예?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방어 충분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둘 것이냐. 만약 후자에 둔다고 한다면 군사력 건설 계획은 완전히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는
네.
것이죠.
그쵸.
예를 들면 병력 감축. 그러니까 과거의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병력 수를 50만으로 봤거든요.
네.
50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병력 수를 지금 50만, 2022년까지 50만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면 30만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무기 구성도 바꾸는 거죠.
네.
무기 구성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상대방한테 어떤 그 이제 유사시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형태의 무기보다는
네.
그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보복 능력을 갖춘 또 방어 능력을 갖춘 그런 무기를 중심으로 무기 체계를 재편하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 또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안전 보장 문제가
네.
상당 부분 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도 그런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
네.
예. 국방 자체가 최상의 목표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국방은 안보의 한 요소입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도 필요하지만 외교도 필요하고 또 분단된 상황에선 또 남북관계도 필요한
네.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와 남북관계,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죠? 모순되지 않게
네.
잘 조율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 또 우리 국민들의 최상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걸맞은
네.
그걸 촉진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도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 좀 갖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국방개혁 문제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네.
또 한번 다뤄보도록
맞습니다.
하고요. 오늘 방송은 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네.
대답하고 표정이 따로 노는 걸 보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진짜 한번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서서 구사일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우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1호서서 구사일 국민 대리운전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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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서 구사일 국민 대리운전.